FUE 세계 뉴스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북개별 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오늘 서울의 대사관저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미국 정부 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관광은 대북 제재 하에서도 허용된다며 그러나 북한 관광 때 가지고 가는 물품 일부가 제재 하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관광객들이 어떻게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령 비무장지대를 지날 경우 이는 유엔군 사령부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남북관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어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의 추가 협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협정은 미국 경제와 행정부의 무역 정책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중국은 함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와 농민, 가족들에게 경제 정의와 안보의 미래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서한을 낭독하며 이번 협상은 양국이 대화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화답했습니다. 백악관과 중국 재무부가 발표한 합의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2년간 에너지 540억 달러, 공산품 780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서비스 380억 달러 등 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건의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결의안을 찬성 228표, 반대 19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지난달 18일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28일 만입니다. 앞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1일부터 탄핵 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리비아를 포함한 중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과 터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전화로 시리아 사태와 이란 내 시위, 이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비아 교전 당사자들 간 휴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터키, 독일, 영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1개국 대표들은 오는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리비아 내전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군이 이라크 내 이슬람 무장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 제거를 위한 군사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어제 언론에 이같이 밝히고 이라크군 병력에 대한 훈련 재개를 위한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이전처럼 자주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군과 이라크군의 일부 합동 작전은 이미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 의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주둔한 5천여 명의 미군 병력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후임으로 미하일 미슈스틴 국세청장을 지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하원에 미슈스틴 총리 지명인에 대해 동의를 요청했고 하원은 오늘 이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폐렴 환자가 41명으로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미국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일부 면제를 언급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엄격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의 방식을 통한 북한 개별 관광을 본격 추진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와 호응이 필요하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낳으면 주변과 특히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나름대로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에서 3도 정도 오르는 곳이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 미국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15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 협력 구상과 관련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남북 협력이 미북 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대북 제재 일부 면제와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동맹국인 한국도 전적으로 지지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전날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계획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국제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북한과 관련된 노력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일부 면제를 언급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엄격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프랑스의 입장은 지난달 안보리 회의에서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11일 미국 주재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의 엄격하고도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고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재 해제나 제재 완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혀가면 북미 대화를 촉진시킬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 인정과 관련한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등의 방식을 통한 북한 개별 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와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 부장은 15일 남북협력사업과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을 놓고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의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이날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지금은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며 그동안 여러 공조 측면에서 한국이 자제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대북 제재 체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제재의 틀 안에서 여지를 찾아보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0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이 뚜렷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신변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북한 개별 관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변 안전의 주체는 북한 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의 15일 브리핑입니다.
한미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 상봉 문제를 북한 개별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금강산 관광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을 넓혀가는 게 현실적인 접근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을 필두로 차츰 일반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한다는 의지와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주변과 특히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나름대로 지지를 받아야 되고 또 국민들의 지지도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을 하면서 점차 넓혀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북한은 미국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며 줄곧 한국 정부를 비난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내 일각에선 북한이 남측의 개별 관광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산가족이 개별 관광을 통해 북측에 간다고 해도 북한이 모든 지역을 개방하지 않는 만큼 직접 고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작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원하는 것은 2008년 이전 수준의 대규모 관광이며 개별 관광은 북한이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입니다.
호응을 크게 이끌어내려면은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재 문제 막히죠. 왜냐하면은 독립 목적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만약 인도적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스케일이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북한이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계획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북한과 사전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측과의 합의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선 여러 불안정성이 있고 신변 안전 확보 또한 어렵다는 겁니다. 한동대 국제학과 박원곤 교수는 개별 관광이 본격적인 남북 합작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직접 소통을 통한 물자와 전기 등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유엔 안보리 제재 저촉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금강산을 남북 합작 사업 차원에서 직접 소통을 통해서 가려면 우리 가는 여러 가지 수송, 그러니까 물자가 다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이 북경으로 해갖고 돌아가는 거. 뭐 그것까지 미국이 막을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지금은 제재 국면이고 우리가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한국이 여기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엄청난 의구심을 미국한테 주겠죠.
박 교수는 이와 함께 개별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은 결국 북측 지역을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남측의 구상에 북측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 긴밀히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식에서 중국은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돕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hina is helping us with North Korea. China is helping us with a lot of the things.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합의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미국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 왔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뒤 중국 대표단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이번 무역 합의 이외의 사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와 함께 논의해 왔으며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스냅백 방식의 제재 완화와 일부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는 내용의 합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북 대화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의 진전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기조 변화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와는 달리 김 의원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남북경협 지지를 촉구하면서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인사입니다. 김창준 전 공화당 하원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한국계 의원인 앤디 김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당초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최근 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셈법 변화를 다시 한번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접근법이 바뀔 것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is has been this kind of hits at a frustration that I've had, which is that you know I support talks with North Korea.
저는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합니다. 한반도 핵무기 위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의 실패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같은 대표들이 합의 도출을 위해 더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보여 미북 두 정상이 자리를 떠버린 것은 매우 유감이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북한의 신년 메시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곧 재개될까요?
I hope they do. I don't know what to expect. Now, birthday cards and pleasantries don't make up for the fact that there's no.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생일 카드나 의례적인 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이 없다는 사실을 만회하지는 못합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무엇이고 북한에 어떤 제안을 할 의향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협상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익과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가 유지되고 향후 단합과 신뢰를 갖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의 방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부와 의회 간 계속되는 불신으로 인해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힘이 합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I'd like to see some lower level steps be engaged upon.
하위 단계에서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미군 유해 송환이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노력과 같은 조금 다른 각도의 접근을 통해 북한과 어느 정도 협력하고 마음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협력을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부에 요청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북한이 원하는 식의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협상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재 완화는 어느 단계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don't know exactly, you know, what all was on the table last time around, but I know that, you know, the four
가장 최근 협상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미 제시됐던 방안인 북한의 일부 핵시설 해체 조치를 대가로 일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식 이런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노이 회담에서 왜 그렇게 강경한 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느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의 합의는 임시일 뿐입니다.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는 복원 가능합니다. 이런 합의를 한다면 미국과 국제사찰관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되고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겁니다. 이런 식의 합의 전략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길 바랍니다. 물론 가치 판단 전 최종 패키지 합의를 봐야겠지만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둬야 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경험했듯이 문을 닫을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진전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존 볼튼 전 보좌관은 김정은의 신년 위협 대응 방안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 전면 재개와 주한미군 준비태세 점검을 위한 의회 청문회 개최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절한 방안입니까?
the quote you read is a great reminder of why I feel so much better now that John Bolton's not working.
볼튼 전 보좌관이 백악관을 떠나 훨씬 안심됩니다. 북한 문제에 그렇게 늘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것도 만족해하지 않을 겁니다. 더 실용적 접근권을 가진 당국자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북한의 위협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점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북한이 국제적 위상을 올리고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수십 년간 해온 겁니다. 북한이 이런 수법을 쓸 때마다 매번 반응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행동을 보상해서도 안 됩니다. 관여를 위한 올바른 접근법을 찾아야 하는데 역내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미북 정상 간 관여가 많았는데 그런 위대한 리더십 이론은 여기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위협을 우려해야 하는 역내 모든 국가들과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볼튼 전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미국 우선주의식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엔 미국 혼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미국 유일주의 접근법입니다. 한 예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여를 시도한다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엄청난 금액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한국을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한 관계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미한 동맹은 70년 된 동맹으로 아시아에서 미국 전략의 핵심입니다.
북한이 핵 혹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해도 미국의 대응은 불필요할까요? 가능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mean, some of the options could be resumption of military exercises or sanctions or things of that nature.
그런 경우라면 연합훈련 재개 혹은 제재 부과와 같은 옵션들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이런 유형의 조치로 대응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런 식의 노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술칼이지 야구방망이가 돼선 안 됩니다. 초점이 명확해야 하고 원하는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정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번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느끼며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적 해법은 없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해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의 군사 옵션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하면서도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남북관계가 미북 대화에 의존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런 기조 변화가 북핵 관련 미한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I haven't had the chance to be able to talk to President Moon and his team most recently about where we're at, but I would imagine that
제 생각에 미북 대화의 동력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대북 관여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미국이 북한과 관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다시 관여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한국이 재관여를 위해 스스로 얼마나 멀리 나아갈 의향이 있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한국이 남북협력사업 등 양국 관계 진전에 먼저 속도를 낼 경우 미국과의 마찰이 우려되진 않나요?
We shouldn't have to feel concerned that would create that kind of friction, but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you never know.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모를 일이긴 합니다. 한국의 5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지 예상하지 못했듯이 행정부의 반응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양국 간 방안을 찾기 위해 북한과 관여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운영되고 승인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기조를 알고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자고 하길 바랍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5배 인상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계속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어느 수준의 요구가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Well, first of all, they need to lay out their math.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그 금액을 도출했는지 계산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도 그 세부 내용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모호한 답변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가격표에 연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미국은 한국의 부탁을 들어주며 모든 안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많은 당국자들이 한국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니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공통된 이익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위한 전략지약으로 역내 미국의 최우선 사안들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강력한 관계가 요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근본적으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폼페오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이런 우려를 전했고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폼페오 장관 등 행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They keep talking about it in terms of, you know, fairness of what's right for, you know,
미군과 관련 사안들에 대한 공정성에 관한 것들만 계속 이야기할 뿐입니다. 미한 동맹이라는 파트너십과 주한미군의 의미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은 시기상으로도 이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둔간함을 보여줍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과도한 인상 요구를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의회는 어떻게 행정부에 대한 감독 역할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We definitely are. We're definitely taking our oversight roles very seriously on the Armed Services Committee, in which I sit upon.
제가 소속돼 있는 군사위원회도 이 문제에 대한 감독 역할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도 국방장관에게 이런 우려를 제기했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팀 전체도 이런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의회의 이런 초당적 우려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와 외교위가 함께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여러 단계에 걸쳐 거의 매일 관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지금까지 앤디 김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전반적인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최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계정을 폐쇄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 기관들에 의해서 제작되거나 게시된 영상물을 포함한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조선의 오늘은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 관영 TV 채널인 조선중앙방송에 뉴스와 영화 등 프로그램, 제품 홍보 영상 등을 매일 활발히 공유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선의 오늘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 법률 위반 사항이 접수돼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 매체의 모든 계정이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유튜브 대변인은 북한 대외 선전 매체 계정을 폐쇄한 이유를 묻는 VOA 질의에 유튜브는 적용 가능한 모든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을 따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규제된 기관들이 제작하거나 게시한 콘텐츠에 관한 조치는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ouTube complies with all applicable sanctions and trade compliance laws, including with respect to content created and uploaded by restricted entities.
유튜브 대변인은 또 계정이 서비스 이용 약관 또는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we find that an account violates our terms of service or community guidelines, we disable it.
그러나 유튜브 측은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계정 폐쇄가 및 재무부의 대북 제재와 연관이 있는지를 묻는 VOA 추가 질문에 더 이상 공유할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3차 경고를 받으면 채널이 해지됩니다. 1차와 2차 경고를 받았을 때는 게시물을 각각 1주와 2주 동안 게시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지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증오성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그리고 저작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의 계정을 해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조선의 오늘은 지난해에도 개정이 해지된 적이 있습니다. 또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유튜브 개정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차례 폐쇄됐었습니다. 이후 우리민족끼리는 올해 1월 4일부터 비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동영상을 공유했지만 1월 14일을 기점으로 중단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하면 영상과 연결된 유튜브 계정이 해지됐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대니엘 월츠 국장은 15일 VOA에 유튜브 결정은 미국 정부의 북한 제재 규정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규정은 북한, 그리고 북한 정부나 노동당 혹은 이를 대표하는 자에게 서비스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월츠 국장은 유튜브가 조선의 오늘을 포함한 북한 계정들을 운영하는 것이 북한으로 서비스 수출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계정 운영이 금지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유튜브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받기 전에는 법률적 근거에 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관련 채널이 매체 검열을 담당하는 선전선동부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 경우 유튜브는 이 채널의 계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튜브가 미국의 법인인 만큼 이런 제재들은 유튜브가 선전선동부가 통제하는 계정을 포함해 그들의 모든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튜브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 매체 채널은 모두 폐쇄됐지만 우리 민족끼리 조선의 오늘과 같은 대외 선전 매체들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쿠를 통해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 선전 매체들은 트위터, 텀블러, 플리커, 핀터레스트,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VU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의 대북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회가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물품의 북한 반입을 승인하기까지 무려 8달이 걸렸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미국 친우봉사회는 다음 달 방북해 정상적인 대북지원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올해 대북지원 활동 계획을 묻는 VOA 질문에 최근 미 재무부로부터 필수적인 농업 관련 물품에 북한 반입을 승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정상적인 프로그램 활동을 재개하고 정례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AFSC가 재무부로부터 승인받은 물품은 플라스틱 모판과 쌀, 옥수수,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품입니다. AFSC는 농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북단을 꾸려 평양 인근 농장에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작황을 조사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야스퍼 지부장은 일부 반입물자에 대한 미 행정부의 허가 속도가 느린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날씨로 식량 공급망이 방해받는 겨울이 오기 전에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려 했지만 신청 후 승인까지 8개월이 걸려 북한 내 협력 농장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을 제때 제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야스퍼 지부장은 미국 관리로부터 유엔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했습니다. AFPC는 또 북한 농작물 재배법 교육에 필수적인 플라스틱 모판이 미 행정부의 승인 물품에 포함돼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입 허가가 제때 떨어지지 않아 모판이 필요한 북한의 모내기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북지원단체들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반입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아도 물품의 출처와 재질에 따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에 별도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 기독교박해 감시단체가 북한을 또다시 세계 최악의 종교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가 15일 발표한 2020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이 또다시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로 꼽혔습니다. 북한은 2002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이 단체가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세계 최악의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즈는 2018년 한국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북한의 외교 활동이 늘었지만 북한 내 종교인에겐 아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이 종교의 자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커리 오픈도어즈 미국 지부 회장은 이날 VOA에 북한에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room for faith. State is God. Why is North Korea at the top of this list? And who is going to speak out on their behalf?
북한에서는 국가가 곧 신이며 외교적 움직임이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줄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커리 회장은 그러면서 왜 북한이 최악의 박해 국가인지 또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누가 목소리를 낼 것인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몰려 수감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지는 상태가 아니면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신앙 활동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 내 기독교인이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중 6만여 명이 단지 성경을 소지하고 있거나 종교에 대해 얘기했다는 이유로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정권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world needs to let North Korea know that we need some transparency on how people are being treated within their country. If they want to be part of the economic system, the international...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체제 내에 일원이 되고 싶다면 북한 주민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인지 국제사회가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을 북한 정권에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커리 회장은 특히 노동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면서 국제적십자 등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게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 미국 뉴스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힌 가운데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2047년 이후에도 한 나라 두 체제, 즉 일국 양제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미 연방 상원에 제출됐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세계는 지금은 러시아부터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내각이 이제 총사퇴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15일 자신을 포함한 내각이 모두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내각이 대통령에게 모든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러시아 총리의 사임 발표는 좀 갑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메드베데프 총리가 사임 발표를 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례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예.
이 푸틴 대통령은 이 국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했는데요. 트럼프 이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끝난 후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과 관료가 모인 자리에서 개헌이 이뤄지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권력 균형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의 영향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푸틴 대통령은 우선 하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또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자문회의를 헌법에 명시해 공식적인 권한을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러시아 정치 체계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예, 하원은 이 러시아 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나 내각 불신임 등을 결정하는데요.
예.
이 기존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총리 임명권에 가진 하원의 기능을 더 강화해서 총리에게 권력이 더 가도록 하는 그런 조처라서 특히 이 조처가 아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죠?
예, 하지만 두 번까지만 가능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같은 인물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직을 맡아선 안 된다는 헌법 3법 조항에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임기 중이죠?
맞습니다. 자, 지난 2000년에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뒤 푸틴 대통령은 2008년까지 두 차례 4년 임기를 지낸 뒤에 그렇고요. 연임 제한 조항 때문에 총리로 물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2012년 대선을 통해서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대선에서 또다시 당선돼서 그러니까 총 이제 4기 집권에 성공을 네. 한 건데요. 푸틴 대통령 임기는 2024년까지입니다.
네. 2000년부터 치면 이제 이번 임기를 마치면 20년 임기를 마치고 예.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몇 년 뒤에.
예.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3선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네네. 이런 예측도 있었지만 이날 연설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도 하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해서 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러시아 총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까?
네. 사임했습니다. 예, 수용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내각과 함께 이룬 것들에 감사와 만족을 표하고 내각 사퇴를 수용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신설된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맡아줄 것을 또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메드베데프 총리.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참 특이하거든요.
맞습니다.
대통령일 때는 총리고 총리일 때는 대통령이고 아주 각별한 사이죠.
맞습니다. 이 메드베데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 총리로 물러나 있던 지난 2008년에서 2012년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직을 맡았고요. 또 푸틴 대통령이 2012년에 대통령으로 이제 재직권을 하게 되자 또 총리에 올라서 지금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메드베데프 총리가 부패 연루 혐의로 인해서요. 지금 야권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차기 총리가 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름이 벌써 나왔네요.
네. 푸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총리 후임으로 미하일 미슈스틴 국세청장을 지명했습니다. 네. 러시아 하원이 16일 미슈스틴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벌써 통과시켰는데요. 이 경제 전문가 출신인 미슈스틴 지명자는 지난 2010년부터 국세청장으로 일해왔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과 또 낮은 지지율을 재반등시켜 보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2024년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일종의 계획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야권에서는 2024년에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홍콩입니다. 홍콩의 행정장관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네요.
네, 이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2047년 이후에도 일국 양제, 즉 한나라 두 체제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람 장관이 16일 홍콩 의회격인 입법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 2047년 뭐 중국과 홍콩 사이 아주 중요한 해죠?
맞습니다. 자, 지난 1997년에 영국으로부터 홍콩이 반환되면서 중국과 홍콩은 한 나라 두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는 공산체제인 중국에 속하지만 향후 50년간은 홍콩의 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원칙입니다.
예.
이 일국 양제 시한이 바로 오는 2047년인데요. 이날 입법회의 한 의원이 이 홍콩 젊은이들이 2047년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람 장관이 이 일국 양제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네. 이거 국가의 미래에 관한 얘기인데 당연히 근거가 있겠죠.
예, 람 장관은 일국 양제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또 이해를 한다면 2047년 이후에도 아무 변화 없이 순조롭게 이 정책이 윤지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람 장관은 그러면서 일시적인 오해로 젊은이들이 일국 양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해치려고 한다면 그들 스스로 걱정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지금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가 바로 이 일국 양제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6월 이 범죄인 인도법안 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돼서 현재 반정부 민주화 시위로 확산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 시위대는 중국 중앙정부가 송환법 도입을 통해서 일국양제를 무너뜨리고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네. 입법회에서 람 장관이 이 얘기만 한 건 아니네요.
예, 람 장관은 시위대가 요구하는 5대 요구 사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예, 네. 시위대는 송환법안 공식 철회와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이렇게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홍콩 당국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받아들여진 게 송환법 공식 철회만 수용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홍콩 당국은 나머지는 수용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예. 람 장관은 이날도 이 시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벌이는 대신에 홍콩 사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니까 시위대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뭐 이날 이 람 장관이 이제 입법해서 이야기를 한 현장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5대 요구 즉각 수용, 이 캐리람 네. 행정장관 사퇴 등의 구호를 외쳤는데요. 결국엔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예, 해가 바뀌어도 지금 홍콩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은 시위대를 여전히 지지한다 이런 입장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시위대는 미국 연방하원과 상원이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네, 하원이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을 상원에 송부했습니다. 낸시 펠로스 하원의장이 관련 회견을 열었는데요. 미합 중국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활용해 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한 데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펠로스 의장은 이와 함께 소추 의원 7명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네. 소추 의원 7명 누굽니까?
네. 자,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하고요.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 네. 조 로프그렌 운영위원장, 하킴 제프리스 의원, 바이 데밍스 의원, 제이슨 크로 의원, 그리고 실비아 가르시아 의원 이렇게 7명입니다. 네. 시프 정보위원장이 소추 위원 대표를 맡는데요.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서 소추위원 지명 결의안을 찬성 228표 대 반대 193표로 가결했습니다.
네, 상원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합니다. 탄핵 소추 결의안을 상원에 가져가서 재판장에게 대통령의 혐의들을 설명하는 건데요. 네네. 소추위원 7명은 이날 직접 의회 의원과 직원들과 함께 상원으로 이동해서 탄핵안을 전달했습니다.
예, 전달하면 이제 또 상원에서는 접수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예, 공식 접수 절차를 16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15일 관련 회의를 소집하고 탄핵안 인수를 의결을 했는데요. 예.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는 만장일치 동의에 따라 탄핵 결의안과 함께 하원의 소추 의원들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맥코넬 대표는 이르면 21일에 탄핵 심판을 개시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는데요. 그때까지 이 사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 절차는 어떤 것들인가요?
예, 심판 진행 방식을 정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울러서 관련 행사도 진행하는데요. 탄핵 심판의 재판 장을 맡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배심원이 될 상원의원들이 16일 선서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시작할 준비는 이제 끝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한 게 지난달 18일이었으니까 한 달 가까이 만에 이제 상원으로 그렇네요. 송부를 하게 된 건데요. 그동안 증인 채택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과 심판을 우선 시작하고 증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공화당의 입장이 부딪혀서 계속 지체가 됐던 겁니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이 탄핵 카드를 활용하려고 시간을 끈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뭐 탄핵안을 좀 빨리 넘기라는 요구는 나왔었습니다.
네. 자, 이 탄핵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당사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 어떻습니까?
예, 탄핵당할 잘못을 안 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탄핵을 가리켜서 농간이라고 15일에 말을 했는데요. 이날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위해서 백악관에 모인 일부 상원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농간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가 대처하도록 하자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미 상원에 송부되어 있는 탄핵소추 결의안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권력 남용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 조사 등을 요구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해야 했다는 혐의고요.
네.
의회 업무 방해는 탄핵 조사에 대통령 측과 행정부가 일절 협조하지 않아서 견제와 균형, 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자, 탄핵 심판의 배심원이 되는 사람들이 상원 의원이죠. 어떤 역할입니까? 네.
심판 절차 전반에 일체 발언권이 없고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에 투표를 통해서 탄핵안 인용과 기각을 가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검사는 하원에서 보낸 소추위원들이 되는데요. 대통령 본인이나 변호인단이 피고 위치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될지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예.
이 부분 예측 가능할까요?
예. 기각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예.
야당인 민주당이 상원에서는 소수당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상원 100석 가운데서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47 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탄핵안 인용 정족수는 제적의 3분의 2, 그러니까 67표가 필요하거든요.
예.
민주당과 무소속이 전원 인용 투표를 해도 20표가 모자라는데요. 지금으로선 공화당 상원의원 20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투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정가와 언론이 일제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양덕한계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고 안주수풍 구성지천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8도입니다. 양덕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남포 영하 6도, 신의주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모두 영상권에 올라 있습니다. 양덕이 어제보다 4도 올라서 영상 3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영하 22도, 강계 영하 21도, 낮 최고기온 영하 3도에서 영하 4도 사이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이 끼었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 영하 5도, 사리원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4도 사이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오전에는 장전 평강만 구름 많고 나머지 맑겠고 오후에는 풍산 김영권, 운기 선봉, 삼전이 맑겠고 나머지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풍산이 영하 24도, 가장 추운 곳은 장진입니다. 영하 26도, 낮 최고 기온은 장진 영하 6도, 풍산 영하 5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오전에 앞바다 쪽만 구름 많고 하루 종일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고 서해는 구름 많이 끼었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군 대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북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오늘 서울의 대사관저에서 열린 외신 기자 관담회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미국 정부 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관광은 대북 제재 하에서도 허용된다며 그러나 북한 관광 때 가지고 가는 물품 일부가 제재 하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관광객들이 어떻게 북한에 들어가느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령 비무장지대를 지날 경우 이는 유엔군 사령부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남북관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낙관론은 고무적이며 그의 낙관주의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어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의 추가 협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협정은 미국 경제와 행정부의 무역 정책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중국은 함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와 농민, 가족들에게 경제 정의와 안보의 미래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서한을 낭독하며 이번 협상은 양국이 대화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회답했습니다. 백악관과 중국 재무부가 발표한 합의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2년간 에너지 540억 달러, 공산품 780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서비스 380억 달러 등 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건의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결의안을 찬성 228표, 반대 19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지난달 18일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28일 만입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오는 21일부터 탄핵 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리비아를 포함한 중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과 터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전화로 시리아 사태와 이란 내 시위, 이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비아 교전 당사자들 간 휴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터키, 독일, 영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1개국 대표들은 오는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리비아 내전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군이 이라크 내 이슬람 무장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을 재개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어제 언론에 이같이 밝히고 이라크군 병력에 대한 훈련 재개를 위한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이전처럼 자주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군과 이라크군의 일부 합동 작전은 이미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 의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주둔한 5천여 명의 미군 병력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후임으로 미하일 미슈슈틴 국세청장을 지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하원에 미슈슈틴 총리 지명인에 대해 동의를 요청했고 하원은 오늘 이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어제 쿠릴 4개 섬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 한 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경경비국은 어제 전역 홋카이도 내무로 어협협동조합 소속 선박을 쿠릴 4개 섬 중 하나인 쿠나시르에 있는 후루카마프항으로 나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경비국은 이 어선에 대한 검문 결과 신고되지 않은 오행물이 발견돼 필요한 절차를 받기 위해 나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